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진다는 내용을 계속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참된 회복이 무엇인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이 바로 이 회복의 삶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표면적, 겉으로의 어떤 형식적인 부분이 회복됐다고 그것이 회복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의 본토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바로 거주적인 측면에서 이주했기 때문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근본적인 의미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마땅히 되어질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그것이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막바지에 이르면서 계속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회복이 정말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 회복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온전한 회복, 바로 그것은 봉헌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특별히 봉헌 예배를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이 성벽을 온전히 다 봉헌할 만큼 모든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힘들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어요. 재건축했습니다. 이 재건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그들이 지금 봉헌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봉헌식이 그냥 인간적인 어떤 형식적인 봉헌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봉헌식이 바로 이 봉헌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봉헌 예배와 같은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봉헌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 회복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예배 회복이 바로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예배가, 예배를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봉헌 예배를 통해서 종교적인 의식, 그런 의례적인 면이 준비가 되어지기를 원하셨다. 지금 느헤미야는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봉헌식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의례적인 측면에서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뭐 했냐면은, 이 12장에서 보면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이거 포로생활했다가 바벨론에서 포로생활했다가 돌아온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쭉 열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제사장들은 스라야, 에레미야와 에스라, 아마랴, 말룩, 하투스, 이런 사람들의 명단 이름을 쭉 적습니다. 이름을 적는 거 우리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적으면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반차에 따라서, 이런 말도 있어요. 반차를 따랐다. 이 반차가 뭐냐면은 순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4절에 보면 다윗의 명한대로 하반절에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24절에 이 반차라는 말은 순서란 말이에요.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랐다. 이 순서, 반차란 말은 어떤 규례, 규정, 순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순서를 따라서 드리는 것이 성전 예배다. 예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배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순서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관장하는, 예배를 책임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 예배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목록을 정해줘서 그들의 반차에 따라, 그들의 순서에 따라 그들이 각기 제 각기 해야 할 그런 어떤 역할들을 분담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각 족속에서 선별되어진 제사장과 선별되어진 그러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냥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는 데서 각기 제 목을 감당하라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그들의 이름을 책에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서도 이렇게 체계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서에 따라, 어떤 규례에 따라, 규정에 따라서 획일화된 그런 섬김에 예배해 드리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측면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떤 의례적인 면에서 겉으로 어떤 외형적인 외적인 면에서 예배가 잘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데서 그냥 외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의 내면적인 동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으로 겉으로 드리는 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지 내면적인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등장하는 예배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린 예배. 이 열린 예배를 하면서 어떤 형식적인 틀이나 이런 것들을 간소화하고 어떤 형식적인 것을 파괴시킵니다. 굉장히 simplify form of worshiping, form of worship. 굉장히 단소화한 이런 simplify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런 예배들의 특징이 보면은 볼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엔터테인먼 같이 무슨 이게 뮤지컬 퍼포먼스인지 음악 공연인지 뭐 드라마인지 여러 가지 것이 많이 들어가서 사람들 즐겁게 하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떤 뭐랄까 그거를 보고 즐기는 그런 엔터테인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 절대적으로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무엇이 근본적으로 나쁘냐면은 그런 예배들의 문제점은 바로 사람의 기호를,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이 세대의 어떤 성향이나 사람들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 예배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발상 어프로치를 통해서 인본주의 어프로치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적 발상을 가지고 예배를 접목시키고 예배에서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흥미거리, 재미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볼거리 제공하는 그런 예배로 치닫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보면은 어떤 이런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형식을 대략 간소화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재미있는 것을 보여줘서 그것과 복음과 접목시킨다는 측면에서 더 이것이 효과적인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내면적인 면만 갖춰진다면 외적인 것은 우리가 막 수정하고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요즘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contemporary worship, 현대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배,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체계적이고 획일화되어 있고 그 사람의 순서에 따라서, 사람들의 순서에 따라서 아무나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중에서 아무나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 그 당시에 또 다 많은 사람들,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선택된, 선별되어진 사람들의 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예배를 진행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제사 진행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외적인 면에서도 철저한 준비가 있고 획일적인 그런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배는 단순히 내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적인 것,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니 이 말 가지고 자꾸만 어떤 장소나 뭐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이때가 오나니 뭐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내면적 동기가 예배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 잘 보면 장소를 파괴하는 말이 아닙니다. 형식을 파괴하는 말이 아니에요. 형식을 간소화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할 때 모이면 time is coming.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고 있다. 그럴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되냐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말합니다. 이 신령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서 들어온 말하고 좀 다른데 이 신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말이에요. 이 푸뉴마라는 말은 성령님을 뜻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알레세이아라는 헬라어는 이것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신령과 진정이라는데 진리. 그렇다면 이 진리가 뭐냐? 말씀,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에 입각해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신령이란 말은 영이에요. 성령.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예배 드리고 또한 이 진리란 말은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데서 이 두 가지 요건이 만족이 되야만이 온전한 참된 예배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 얘는 예수님을 믿는 자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관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영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진리의 대신 예수님을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열린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또한 at the same time 예배는 닫혀져 있어요.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 열려 있기도 하지만은 모든 사람을 인바이트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을 초대해서 구원하고 전도하는 목적 측면이라면서는 열려져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그리고 성령님이 없다면 성령님이 없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배는 닫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성령님만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참된 genuine worship,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지만 언젠가는 그 구경하다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구원 받기를 원해서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지 사실 예배가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열린 예배가 아니라 닫힌 예배예요. 사실 클로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런 내면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 바깥으로 하는 이 외적인 면에서 내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준비되어지는 거 외적인 면에서 형식적인 면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이런 애쓰는 것이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나 예배 마음으로 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 예배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마음으로만 드린다. 마음으로 드리는 게 어떤 거예요? 마음으로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로 어떤 절차적인 형식적인 면에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있는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내 마음으로만 말하기는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냐, 외적인 면이 되어져야 된 준비되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적인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27절에서부터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숨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한다. 이제 봉헌식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각 처에서 이 레위 사람들을 찾는 수고를 해요. 노력을 하고 애쓰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 이제 돌아와가지고 자기 고국에 왔죠. 고국에 와서 이제 각처에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각처에서 다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아까 언급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성전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지만 각처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또 노래하는 사람이라든지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악기를 맡은 사람, 비파와 수금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각처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 예배를 또한 관할하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아 예배다, 예배 때치 예배 드린다,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겠지, 뭐 목사만 예배하는 건가, 그리고 목사님이 인도하시면 되지, 그 정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찾는, 이것은 레위 사람들이 찾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하여튼 이런 애쓰고 노력하고 희생하는 이런 사람들을 각처에서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감사하고 노래하고 아무나 찬양하지 않게 한다는 거,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러한 직분을,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소에 배치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직임을, 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드도바 사람의 마을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모여드는데 어느 정도 모여드느냐면 이 노래하는 자들을 29절에 보면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다. 마을들 얼마나 많은지 villages, 이 마을들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인산인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들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으면 이 사람들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중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주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고 도와주고 이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이 사람들이 온전히 성전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도와줘야 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성전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은 자기의 일이 없어서, 자기의 짭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 생계 유지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줍니다. 그런 것까지 희생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예배되기 위해서 이런 외부적으로, 이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온전히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financially, 재정적으로 서포트해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줘서 결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인식하지 않는데 예배를 준비하는 게 그 정도 성까지 다 커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예배를 준비하냐면 3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청결하게 했다. 단순히 외부적으로 외적으로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순번을 따라서 하고 또 레위 사람들을 인바이트하고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몸을 정결케 하는 내적인 자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내적인 자세는 자기를 정결시켜야 돼요. 깨끗하게 정결한 삶을.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대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말씀드렸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Create in me a clean heart, pure heart. Pure heart. Clean heart.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You gotta pray to God to have such a pure heart so that you may truly honor and worship God and fear God with all your heart. 정결케 하는 의식, 이것은 단순히 의식이 아닙니다. 이 정결케 하는 그런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함에 애쓰는 거죠. 정결함이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배에 이것을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가장 힘쓰고 가장 우리 자신을 봐야 될 것이 내가 정말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정결된 삶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 자로서 이거는 온전한 자격 미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정결한 자입니다. Pure heart.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깨끗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결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한 것은 그 당시 그 정결된 의식이라는 것이 하나의 지금의 어떤 지금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런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사역을 예표하신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한 거예요. 예표한 거. 어떤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을. 예를 들어 정결케 하는 사역은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정결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결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정결케 하시는 이 자기 자신을 들이신 이 정결케 하여 주신 이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 정결케함이 먼저 이루어졌다.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먼저 우리에게 예배자에게는 이 시대에도 요구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결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거룩해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런 정결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이 자세들 보세요.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그런 철저한 준비와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깨끗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과 정말 애쓰고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을 서포트해주고 온지 제사만 드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내가 도와주고 힘써주고 애써주고 희생하고 그 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의 순번을 순서를 정하면서 그 반차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직임을 주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이런 일을 준비하는 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하고 예배에 대해서 얼마만큼 힘쓰고 있는지 줄이 돌아왔기 때문에 교회 옵니다. 그걸 내가 한 게 할 걸 다 했다. That's all I can do to worship God in my relationship with God. That is all I want. That is all I can do to please God, to worship God. That's all. 내가 할 거 그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십니까? 물론 주일날 안 나오시는 것보다 나오시고 또 뵈면은 그 좋죠. 또 교회를 안 나오면은 아 이분이 왜 안 나오셨나 하고 목자는 목사 된 사람은 좀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무슨 일이 생겼는 건가 하고 사실 걱정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 거로만 만족한다. 그 예배자로의 자세로 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외적인, 내적인 모든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외적으로 준비되어질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적으로 또한 내적 아무도 모르는 이 내적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내적이면은 내적인 그런 예배를 대하는 자의 자세 동기 숨은 동기는 사실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몰라요. 자기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정결케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정결의식이고 정결한 삶입니다. 두 번째 이런 자세를 이런 준비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갖고 제대로 된 의식을 갖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1절을 보면은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참된 자세가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예배에 돌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이에라는 말이 나오죠. 이에 내가 유대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성벽 위에 오르게 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들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눕니다. 그리고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합니다. 성벽 위에서 대오를 지어 가게 한대요.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해 가게 하고 또 38절에 보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왼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다 opposite direction, 서로 반대되는 디렉션에서 방향에서 행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이 뭐 악기를 다루고 뭐 찬양하게 합니다. 왜 이런 좀 이상하다. 왜 성벽에서 올라가서 그렇게 막 대우를 이루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진행하고 막 향해서 막 걸어가게 하고 뭐 아이들 장난하는 것 같이 왜 이런 것들을 할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전에 느헤미야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이제 바사 제국에서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북쪽에 사는 사람, 이 산발락과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이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여호와가 거기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성벽은 여호와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야, 무너지리라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무슨 성벽을 건축을 해, 웃기지 마. 그런 성벽은 여호와가 올라도 그냥 무너지고 말 거야. 그거 안 돼, 되지도 않아. 그런 거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야, 안 돼. 이렇게 아주 비방하고 회방하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이런 말들 했던 일당들이 이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식한 거예요.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 우리를 조소하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고 포로 생활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런 정말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이 성전 건축에 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옆에서 하는 말이 조롱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야. 야, 웃기지 마.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지고 말 거야. 이런 조롱과 회방과 그리고 심지어는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사람들을 불러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자고 합니다. 암살 계획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지금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했어요. 그리고 건축하고 난 다음에 봉헌식에서 이 봉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성위에 항류를 지어가게 해서 그곳에서 감사 찬양을 하는 것이 감사 찬양을 합니다. 뭘 의미를 하고 있어요? 봐라,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간증하고 선포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내 잘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 잘못 모인 사람은 특히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잘난 맛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잘난 거 내세우고 선포하는 사람들 절대 예수 잘 못 믿어요. 제가 저 때도 말씀드렸죠. 교만하면 하나님 은혜 안 주세요. 잘나면, 잘나서 교만하면 은혜 못 받고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잘났는데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아니면 잘났는데 은혜 못 받고 교만하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손해예요, 손해. 은혜 못 받으면 그거 자체가. 근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내가 은혜 못 받았다는 걸 그걸 몰라요. 문제는 unfortunately they do not recognize whether they receive a grace of God or not.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못 받았는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성원 봉헌식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야.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단순히 선포하고 알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역사,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선포하고 간증하는 것이 예배예요. 사실 예배 가운데는 예배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알리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은혜의 손길. 느헤미야가 그래서 2장서부터 이 성벽 건축을 할 때 이것을 단순한 성벽 건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gracious hand of my God was upon me. 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위에 있었다, 나와 함께 하셨다 이 말이겠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뭐 거기 물질적인 면, 뭐 거기 나무 여러 가지를, 그리고 이 먼 곳에서부터 바사제국서부터 이곳까지 올 수 있는 모든 그 여건과 상황을 다 조달하시고 상황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은혜 하나님, 그분의 전적인 은혜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했었던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 2장에서 봤죠. 다시 한번 그는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 은혜의 손길을 여기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 앞에서 proclaim,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고 선포하는 그런 축제적인 면, 그런 정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그런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성벽 건축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리소스가, 어떤 물건, 어떤 경제적인 여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이런 역사를 가르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역전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를 역전시키세요.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반전이라는 말이죠. 반전의 은혜. 저는 반전이라는 말보다 역전시킨다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It's impossible for you to do that,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조롱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신앙과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며 전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라, 그 대적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이런 것이다 라고 예배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포와 이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그가 하심을 만방에 알리는 이런 증인자, 그리스도의 증인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은혜의 손길을 깨닫게 되면 나오는 게, 내추럴한 게 뭐냐면, 자연스러운 결과가 뭐냐면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 찬송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이 31절서부터 감사 찬송하는 자의 무리를 둘러 나누었다 그랬죠. 그리고 35절에도 보면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6절에도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셀에게 앞서서, 그리고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계속 감사 찬송합니다. 40절에도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정의 절반도 함께 있었고, 41절에 스가랴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42절에도 보면은 하난과 밀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면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찬송하고 감사 찬송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보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 불가능 일을 감당하고 가능케 하셨으니까 찬송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감사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한 사람은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목도한 사람은 감사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간증하고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확인하고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크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감사 찬양의 예배, 그리고 은혜를 선포하는 예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거워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진다. 43절에 보면 기쁨의 예배, 43절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 이 제사를 드립니다. 요즘 같은 예배죠. 제사 예배죠. 제사를 드렸는데 심히 즐거워했다고. 여러분,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심히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심히 즐거워하는 예배, 심히 즐거운 예배, Worship filled with joy. 조이가 있어야 돼요. 이 조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으로 충만한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 근데 이 자기가 자기를 즐겁게 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이는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 즐겁다는 말이 그냥 즐거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이 즐거움은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상황하고 관계없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을 얘기할 때 기쁨을 얘기할 때 상황적 즐거움을 얘기해요. Situational joy. 상황적 그런 어떤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되니까 기뻐하지 상황이 되지도 않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지금 상황적 기쁨을 말합니까? 시츄에이셔널 조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황과 관계없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상황과 관계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도 이 범사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All circumstances. 헬라어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 모든 것 안에 되어지는 In everything.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 안에서 감사해야 된다. 모든 circumstances. 내가 싫어하는 상황에서도 situational joy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과 관계없는 상황에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서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라 또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는 자, 영적으로 궁핍한 자, 영적으로 갈급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며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정말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있어요. 영적인 은혜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지금 이사야서 55장 다윗이 죽었습니다. 무슨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까? 다윗이 죽었는데 물론 다윗의 자손을 말하고 있죠. 다윗에게 허락했다는 건 뭐예요?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어김없이 다시 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불변한 약속이요. 바로 이 다윗에게 다윗의 자손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확실한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다윗의 자손된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확실한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쁘시지 않으시고 싶은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즐거움을 원하시면 은혜의 즐거움을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온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입각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다 집중하고 다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결과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한다. 영적인 즐거움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라스트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그 기쁨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멀리서도 들었고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고 즐거운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을 정도로 이 기쁨은 그 정도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어느 정도 기뻐한다 그 정도 아니에요. 멀리서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기쁨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회복이 될 때, 즐거움이 회복이 될 때, 찬송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간증하고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회복이 있을 때 진정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복을 위해서 끊겨졌던 것들이, 단절된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끊겨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끊어졌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예배 가운데, 제사 예배 가운데 즐거워했죠. 근데 즐거워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거룩한 책임을 느껴요. 부담을 느낍니다. 그 책임, 요즘 말로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그러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후의 삶은 자기가 해야 될 그 책임을 완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어요. 아, 그 예배다. 그걸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기 때문에 예배 드린 자로서의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이냐면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44절에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곡간을 맡기고 사람들을 세워 곡간을 맡깁니다. 근데 이 곡간이 뭐 하는 곡간인지 나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돌리냐면 곧 율법에 정한 대로, 율법에 정했대요. 뭐를? 그게 거제물이에요. 제사 드릴 때 이렇게 흔들면서 드린 것이 거제물이죠. 그 고기, 그런 제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은 제사장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처음 익은 거, 십일조, 이것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구약시대는 십일조,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처음 익은 거, 소산, 거제물, 이런 것들은 다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게 드려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곡간에 쌓게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십일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실 십일조를 할 수 있는 재정적인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그 다음에 파사 제국으로 넘어갔죠. 그 다른 나라에서 압제를 당하고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무슨 돌아와가지고 거기 와서 무슨 경제적인 여건이 있다고 십일조를 하고 소세물을 내고 거제물을 내리고 이런 것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끊겨져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것들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 끊겨져 있는데 이것을 왜 다시 이었느냐, 다 있느냐, 다시 왜 이런 것들 해야 되느냐, 왜 이런 것들 다시 지속해야 되느냐. 성전 예배가 다시 지속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십일조와 소세물과 거제물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며 그 드린 십일조가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성전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여기서 뭐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처에서 흩어졌다 돌아왔잖아요. 수많은 마을을 잃었잖아요. 마을을 잃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먹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요. 이런 거제물, 이런 소산물, 처음 난 음식들, 그리고 이런 십일조, 이런 것들을 거기서 살고 거기서 성전 제사 예배를 준비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서 어떤 분들은 또 십일조 내라는 말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는 관점이 좀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왜 십일조를 요구하느냐? 여러분, 왜 십일조를 요구할까요? 십일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십일조를 하라는 거죠. 물론 십일조는 성경에서 십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십일조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러면 십일조 얘기 강조 안 하지만 십일조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헌금하는 이런 내역을 보면 학생이 하는 경우를 봐요. 학생들 여러분, 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공부하느라. 근데 저는 학생들이 십일조 하는 거 보면 이건 너무 기특해요. 정말 그래서 이 십의 하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여기서 사는 학생도 있고 유학생들도 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생이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하잖아요. 믿음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무슨 경제적인 여건이 돼서 십일조를 하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기 새로운 가업을 새로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힘들 판에 무슨 십일조를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배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십일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희생하고 그런 의미에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45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합니다. 결례일을 힘썼으며, 그러니까 이제 결례일을 힘쓰고 또 노래합니다. 찬송,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도 날마다 쓸 목을, 자기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을, 물건이나 소산이나 십일조의 일부를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생활할 수, 생계 유지를 돕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합니다. 그들의 물질적인 서포트를 통해서, 십일조를 통해서, 그들의 소산을 통해서, 그 처음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들, 처음 익은 것들, 거제물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받은 예배 드린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이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예배를 드리고 크게 즐거워한 다음에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끊겼던 것들이 십일조였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끊겼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본질적인 관계 속에서 제각기 끊겨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어떤 헌금, 십일조 같은 게 있지만, 어떤 분들은 십일조 하는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십일조 합니다. 그럼 난 끊겨진 게 없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측면에서, 다른 삶에서, 다른 어떤 생활의 삶의 영역에서 또 끊겨진 게 있을 수 있어요. 말씀, 기도, 전도, 봉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은 끊겨진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 한 개, 두 개까지. 근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 속에서 무엇이 이렇게 디스코넥트 됐는지, 무엇이 끊겨졌는지, 그 끊겨진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끊겨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이어져오고 하나님 앞에서 지속되어지려면 끊겨진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이 끊겨졌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저는 이 끊겨진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진 관계를 가지고 본래부터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과 우리가 끊겨진 관계였어요. 단절된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 단절된 관계를 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기 자신의 몸을 던지셨어요. 죽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십자가로 이룬 것이 뭐냐면 그 단절된 관계를, 바로 단절이 아닌 하나님과의 화합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살길로 그분 자신이 자기 몸으로 가교를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화합을, 화목해 하신 일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산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게 십자가로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겼던 것이 다 이어지고 산길이 됐어요. 살길이 된 그 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끊겼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끊어진 것들을 다 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길로 이어주셨습니다. 그럼 이 생명과 끊겨진 것들이 다 이어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특권을 받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으로 산 길을 우리가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땅히 내 삶 속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드려줘야 되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끊겨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셨는데 나는 변두리적인 것에 대해서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끊어져 있는 것들이 아직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온전히 끊어졌던 것이 다시 단절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복구되고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될 때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예배자로 거듭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런 참된 예배자가 주님 앞에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